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는데요. 오전에 우리가 말씀 들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우리가 뿌린 대로 걷게 된다는 그런 원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오전 말씀 이렇게 들으면서 굉장히 오후에 말씀 준비했던 것과 굉장히 비슷한 부분들을 많이 발견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조정을 시켜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잠언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장 13절 말고 18절과 18, 19, 20절 보겠습니다. 잠언 3장 18절, 19절, 20절입니다. 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는 그것을 붙잡는 자에게 생명나무이니 그것을 간직하는 자는 다 행복하도다. 주께서는 지혜로 땅에 기초들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들을 굳게 세우셨도다. 그분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기품들이 터져나오며 구름들이 이슬을 내리는도다. 이 말씀을 전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전에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주님께서 여전히 지금 또한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대할 때 우리가 사람의 말이나 세상의 이야기처럼 쉽게 듣고 쉽게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져서 참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 모든 것 우리가 양도드리는 삶을 좋은 밭으로서 주님께 준비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준비해 주시기 원하고 이 시간 들리는 주님의 말씀을 꼭 받고 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보통은 만찬 말씀하면 만찬 관련된 또 고린도전서 11장 이야기나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하는데, 오늘은 제가 전에 저 계속 이렇게 묵상했던 한 가지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누는 말씀으로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아직 못 정했습니다. 그래서 못 정했습니다. 일단 이 잠언을 두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 잠언의 목적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보통 잠언의 목적을 알고자 한다면 잠언 1장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잠언을 1장을 보시면 맨 앞에 보시면 2절부터 보시면 이것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들을 파악하게 하고 지혜와 정의와 공의와 공평의 훈계를 받게 하며 단순한 자에게 민감함을 주고 젊은 자에게 지식과 분별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로운 자는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혜로운 권고를 얻어서 잠언과 해석과 지혜로운 자들의 말들과 그들의 은밀한 말들을 깨달을지니라. 이 말씀 보면은 잠언의 목적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지혜를 얻게 하려고 주님께서 써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더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분별케 하시고 그와 같이 해서 우리가 주님의 지혜를 참되게 발견하도록 도와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 학생들도 많지만 학생들 참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다는 걸 우리가 많이 느끼지 않아요? 공부할 때 주님의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요. 근데 중요한 게 더 있는데요,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에서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7절에서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7절을 한번 보시면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왜냐면은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발견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단순한 학식으로서 우리의 머릿속에 넣기 위한 것인가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목적은 그 말씀들을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뭐를 발견하냐, 유일하게 지혜로우신 분, 참된 그 주님의 진리이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분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 홀로 지혜로운 분께서 내 앞에 계시다, 그를 발견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삶을 보면 왜 지혜가 필요하나요? 왜 지혜가 필요할까요?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었는데 문제가 있고 각각 삶 속에 어려운 것들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문제의 근원들을 두고 성경은 사람들이 죄를 짓기 때문이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지혜를 얻는다는 거, 삶을 극복하고 지혜롭게 되어서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이겨내고 또한 그것들이 나의 삶을 정말 변화시키고 그것들이 나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에게 그 은혜로운 강줄기를 흘러내보낸다는 것은 사람에게, 사람 스스로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즉 죄를 짓는다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화평케 하시고 변화를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거라는 것이죠. 즉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과 동떨어져서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오직 지혜로우신 분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한번 우리가 그러면 성경 안에서 참된 그 지혜로우신 그 주님의 지혜에 대해서 발견했다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욥이 생각나더라고요. 욥이 참 성결된 마음과 또 삶으로서 주님을 위해서 살았었는데 그가 여러 가지 문제가 닥쳤을 때, 어려움에 닥쳤을 때 왜 이런 일들이 생겼을까에 대해서 참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 중에서 그를 만나셨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너 알고 있었니? 내가 이 기초들을 세우고 하늘의 별무리들을 만들었을 때 많은 천사들이 그 울부짖고 찬양했던 거 너 들어봤니? 그와 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물들을 만드시고 물들이 안 넘치게 만드시고 이 얼음들도 만드시고 빛의 길들을 놓으시고 이와 같은 걸 내가 만들었을 때 너는 조금이라도 알고 있느냐 물어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 전지전능하신 홀로 지혜로우신 그 주님의 지혜를 생각했을 때에는 욥과 같이 우리는 반응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주님 내가 죄 안에서 내가 회개하나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홀로 지혜로우신 그 지혜 안에서는 자신의 삶에 닥친 그 작은 그 문제 안에서 나는 홀로 내가 나만 이런 일을 닥쳤구나. 왜 이런 걸 닥쳤을까? 주님이 나에게 왜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을까? 나는 이해 못하지만 못하고 참 어려워했는데 주님께서 그와 같은 걸 얘기하셨을 때에는 아, 그와 같이 놀라운 지혜를 가진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나에게 이야기하시는데 내가 왜 걱정하는가? 그가 그와 같은 믿음을 다시 발견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된 지혜로우신, 참된 지혜를 가지신 분, 홀로 지혜를 가지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걱정할 게 계시나요?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분께서 아들을 주셨는데 우리를 얼마나 더욱더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지혜로우십니다. 모든 일에서 지혜로우십니다. 근데 문제는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는 지혜로워도 지혜롭다 생각하여도 지혜롭지 못한 행동을 할 때도 있고요, 넘어질 때도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에 있어서는 지혜로운 사람도 있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혜롭다 말하는 사람조차도 지혜롭지 못한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니까요. 그럼 한번 생각해보기 원해요. 지혜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 지혜로운 자의 지혜롭지 못한 행동을 한번 생각해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오전에도 들었던 말씀에서 저는 한 명의 사람을 생각을 해봤어요. 아담입니다. 오늘 아침에 아담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3장 18절을 보게 되면은 지혜는 그것을 붙잡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이니 라고 말을 했을 때 생명나무를 생각했을 때 저는 아담을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이 모든 것들을 가장 좋은 것들로 에덴 동산을 채우시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보여주시려고 모든 좋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단지 이 하나의 나무가 있었죠. 이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마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거기 열매는 따먹지 마렴 얘기하셨습니다. 그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근처에 또한 다른 나무가 있었죠. 무슨 나무가 있었죠? 예. 생명나무가 아니었습니다. 하늘에서 다른 나무 다 따먹어도 돼. 근데 이 선과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만 했을 때에는 선악과가 아니라 생명나무의 열매 또한 따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요. 다른 나무 다 따먹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이브가 뭘 따먹었죠? 선과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굳이 따먹었습니다. 이브가 처음에 따먹었고 이브가 또한 아담에게 줬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브는 사실 아담과 동떨어져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브는 아담에게서 나왔습니다. 그 존재 자체가 아담으로부터 나왔기에 그녀의 영광은 머리인 그 아담이 되고 그 결국 아담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그의 사랑의 존재는 이브이기도 합니다. 예. 그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우리가 몸인 성도의 모습, 이게 별개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한 몸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걸 생각했을 때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얘기로 돌아와서 이브가 따먹은 다음에 그걸 아담에게 줬습니다. 근데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거를 먹으면 참 보니까 이거를 먹으면 누구처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처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아담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온 동물들을, 온 생물들의 이름을 다 지을 정도로 놀라운 지혜를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동물이 하나 지나갑니다. 야, 너 코각이네? 너 오늘부터 코끼리야. 그 다음에 동물이 하나 지나갑니다. 야, 너 목이 길다. 너 오늘부터 기린이야. 근데 놀라운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이게 단순하게 사람이 장명의 수준이 아니에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겼어요. 그게 빛인 거예요. 또 뭐가 있으라 하셨을 때 그것이 생겼어요. 근데 똑같이 아담은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처럼 부르는 것이 그것이 된 거예요. 이름은 그 존재 속성 또한 성경에서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라운 겁니다. 그와 같은 지혜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러한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뭔가를 따먹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그것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담과 이브가 생각했던 지혜라는 것은 뭔가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지혜뿐만 아니라 뭔가를 그 위에 더하고 더한다면 누구처럼 될 것인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물론 사탄이 그와 같은 뱀을 통해, 뱀이었죠. 사탄이 그처럼 이야기를 속삭였고 그것이 머릿속에 들어온 다음에 동의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우리 아이들이 노출되어 있는 세상이 말하는 교육이 또한 그러합니다. 너 미적분 풀면 점수 잘 받을 거야. 혹은 이 과학 문제 더 풀면 더 나아질 거야. 뭔가 성적을 잘 받으면, 뭔가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벌면 원하는 꿈들을 이룰 것이다 말한다는 것이에요. 지식에 지식을 더하고 부에 재물을 더하고 지혜에 더 큰 명철을 더하고 수고에 수고를 더하면 누구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뭔가 사람 이상의 뭔가 좋은 가치를 얻을 것이다. 이것은 이미 과거에 불교가 했던 이야기고 이 마귀가 속삭이는 동일한 것들을 우리에게 또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열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야, 저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선과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서 아시는 그 선과 악을 알 것이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네. 내가 지혜를 더 더하겠구나. 아주 큰 것을 놓쳤다는 거예요. 그가 지혜를 더했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되었죠. 근데 뭘 놓쳤습니까? 하나님을 놓치게 된 거예요. 모든 지혜의 원천이신 그 하나님을 놓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걸 생각해보고 봐야만 합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자가 누구인가? 아담이 지혜로웠나요? 그 그가 가진 지식, 지혜가, 지혜라는 것이 하나님과 동떨어지게 된다면 그는 아무런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지혜는 참된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너무 잘 전해가지고 말 뭐 수백 명의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심하고 변화받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식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수고와 노력과 저의 의를 위해서 외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 스스로 있어서는 이게 얼마나 허무하고 어떠한 상급도 없는 것이라면 얼마나 아까운 인생을 살다가 가는 것이겠습니까? 마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 보여주면서 그 열매를 먹으라 했었던 것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마귀가 우리가 지금 사는 동안에 외치고 있습니다. 지혜에 지혜를 더해보려, 지식에 지식을 더해보려, 대신에 하나님은 잊어도 돼, 너 수고하고 노력하고 해보려, 근데 하나님은 잠깐 잊어. 마귀는 여러가지 우리가 열심으로써 노력하게 하지만 그 중에 혹시 우리를 속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셨고 나 주님께 경배드리고 있는데 우리의 수고와 헌신의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또한 만찬 이 빵과 잔을 마시면서 이 참여하는 이 목적이 무엇인가? 아, 주님 다시 한번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변화된 삶으로 살기 원해요. 단순하게 그것인가? 내가 좀 더 뭔가 나아진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길 원해요. 근데 그것이 주님께서 나를 흘려주셨던 그 보혈의 그 사랑과 은혜를 그 마음을 식어진 채 우리가 주님을 어떤 종교적인 열심으로만 섬기려는 목적으로 모든 것들에 어떤 것들에 참여하게 된다면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행동은 지혜로운 자의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동일하게 그것을 우리에게 속이면서 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을 발견하고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지하면서 그분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부분도 있습니다. 지혜롭지 못하게 보이는 사람의 지혜로운 행동이 또한 성경에 있습니다. 이거를 생각했을 때 사람 눈에는 지혜롭지 못해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지혜로워 보였던 분이셨습니다. 두 번째 아담이었던 혹은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르신 예수님의 모습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요, 요한복음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시면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네, 3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창조하실 때 창조라는 것은 모든 게 어떤 게 생겼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나님이 만드실 때 이미 계셨대요. 하나님이 만드실 때 만들어 지어진 것이 아니라 만드실 때 계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만 계셨잖아요. 처음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만드셨고 그분이 만드시지 않은 것이 없대요. 만드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만드신 그 지혜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늘의 그 가장 높은 곳에 그 왕좌 위에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왕좌에서 내려오시고 하늘들 밑으로 내려오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고 가장 작은 민족에게 내려가시고 베들레헴 고을의 그 작은 마을로 가시고 집이 없어가지고 마구간에서 가시고 침대가 없어서 구유에 누이시고 근데 생전에는 나중에 크신 다음에는 어떠셨습니까? 삶을 어떻게 끝내셨습니까? 십자가 위 갈보리 언덕으로 가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더 내려가시기를 우리를 위해서 지옥의 그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그분께서 가장 미천해 보이는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두고 주님, 예수님이 죽으실 때 주님 감사합니다, 그분이시군요 라고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은 침을 뱉고 뺨을 치고 주님께 신성모독을 하며 모욕하고 욕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찢고 제비를 뽑고 나눠가지며 조롱했습니다. 이처럼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나 조롱하는 그런 자리에 예수님께서 계셨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의 평가는 뭐라 하십니까? 이사야서 53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1절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사야서 53장입니다. 그가 자기 혼이 해산의 고통을 치른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리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그가 그들의 불법들을 담당하리라. 예, 11절만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것이 예수님이 가지신 그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셨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참된 지식으로 그가 그 죄인들을 의롭게 만들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삼삼을 생각했을 때는 참으로 지혜롭지 못하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은 누가 호의를 가지겠습니까?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서요. 피 흘려서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 죄인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참으로 지혜를 더한 모습이겠구나, 참으로 아름다움에 아름다움을 더한 모습이겠구나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가진 지식으로 참으로 의로운 일을 행하였구나 말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지식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를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셨습니까? 이것은 지혜롭지 못해 보인 이의 지혜로운 선택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 지혜로운 자가 되십시오. 그렇다면 참된 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참된 지혜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에 이르도록 그것을 간직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겼으면 나를 따를지니라.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내 종도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그거였습니다. 이 땅에서 생명을 구하고 내 생명을 귀하게 생각해서 그 생명, 내가 가진 것들을 추구하며 살게 된다면 하나님께 있어서는 동떨어진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밀알은 그 밀알을 그냥 둬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땅에 떨어져서 썩어져서 죽어야지만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세상에서는 지혜롭지 못한 자처럼 사셨지만 우리를 위해서는 지혜롭게 행하셔서 우리의 의가 되셨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라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만 할까요? 너무나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선한 양심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흠도 없는 양이 장성하게 되어서 가는 곳은 한 군데입니다. 제단입니다. 장성하신 그리스도께서 가신 곳은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쉽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우리를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으로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이 된다면 어디로 가시길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장성한 분량이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러 우리를 위해 올라가셨습니다. 우리 또한 장성한 분량이 되었다면 나의 가족과 나의 교회와 내 사랑하는 지혜를 위해서 죽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침례는 우리가 쉽게 모형입니다.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았을 때 무언가를 발견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무엇입니까? 물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만듭니다. 또한 우리가 올라오게 된다는 것은 이미 내가 영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 또한 부활하였다는 것을 발견하게 만들게 됩니다. 만찬 또한 그림입니다. 우리가 만찬에 이 빵과 이 포도즙 이 잔을 볼 때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우리를 위해 찢기시고 부서지신 그 그리스도, 그분의 고난, 그리고 그 피 흘리신 그 포도즙과 같은 그 보혈, 그것을 통해 누가 혜택을 받는가? 내가 혜택을 보았구나. 그것에 내가 참여하게 되었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약 따라가는 자라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라면,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지체들을 위해 남겨진 숙제가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네 번째 결론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지혜로운 죽음은 그렇다면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내가 주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삶으로서 지혜로운 죽음을 살고자 한다면, 죽음으로 죽고자 한다면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한 것인가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살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위해 살지 않으셨습니다. 윌리엄 틴데는 말하기를요, 복음 안에 나 자신이라는 말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Myself라는 단어가 없대요. 예수님이 언제 나 자신을 위해서 행하신 적 있으십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는 나라는 것은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원한다면 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나의 지체를 위한 것입니다. 한번 이거에 대한 말씀을 찾기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13장입니다 1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장면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부터 읽으시면, 그런즉 너희 주와 선생인 내가 너희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 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고 내가 너희에게 본보기를 주었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내어진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리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것들을 행하면 행복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야, 내가 너희 발을 씻어줄 테니까 이제 누구 차례? 내 차례야 라고 말씀하셨나요? 안 그러셨습니다. 너희의 서로 너희의 발을 서로 씻어주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는 것,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이 지체들을 섬긴다고 말을 하는데, 섬긴다는 거에 그 단어 자체의 그 원천적인 의미는 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인과 종을 분간에 나누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었습니다. 원래는 발을 씻는 게 누구를 씻기는 겁니까? 주인을 그 종이 씻기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문화적으로만 보더라도 그 높은 사람이, 왕이 자신의 신하들의 발을 씻깁니까? 아니죠. 왕이 자신의 발을 들이밀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온 천하의 왕이시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 분이께서 자신의 제자들의 그 발을 씻었던 것을 생각해보게 된다면, 우리 또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산다고 말을 하는데, 주님 앞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고자 한다는데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세상에서는 종이 되는 삶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지체를 한번 보십시오. 주위에 가장 연약해 보이는 지체가 가장 소중해 보이는 겁니다. 내가 받아들이기에 가장 어려워하는 지체가 있다면 그분의 발을 씻기십시오. 그분을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서로의 발을 씻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종이 주인의 발을 씻기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보다 더 낮게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그런 지체는 없지만 형제님보다 나아 보여요 라고 말하는, 그런 말하는 분은 없겠지만 혹은 대화 중에 어렵게 느껴져요. 만약에, 아 내가 섬길 그 주인이구나 생각하십시오. 내가 섬겨야 될 바로 그분이구나. 예수님이 말한 그 지체구나. 내가 사랑해야 될 그 사람이구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제자를 사랑하고, 제자를 사랑하셔서 섬기신 주님의 모습에 따라 우리 또한 지체들의 발을 씻겨줘야만 할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생각해 보냅니다. 주님, 나는 다른 사람의 발만 씻기면 내가 뭐가 재밌어요? 내게 뭔 기쁨이 있습니까? 나는 행복하지 않게 될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지금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시면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그것들을 행하면 어떻게 해요? 행복하니라, 행복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참된 지혜로운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잠언 3장 17절을 보시면요, 지혜의 길들은 즐거운 길이요 지혜의 모든 행로는 화평이니라. 지혜는 그것들을 붙잡는 자에게 생명나무이니 그것들을 간직하는 자는 다 행복하도다. 지혜는 단순하게 학식에 학식을 더하고 지식에 지식을 더하고 그래서 부에 부를 더욱 창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이, 그분의 온유하고 사랑스럽고 화평이 많으시고 진리이시며 사랑이 많으신 그분의 모습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나의 삶으로 된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만 봤을 때는 섬기길 싫어하고 사랑도 없어 보이고 화평케 하길 싫어하고 틱틱거리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나의 모습이 이제 싹 다 사라지고 예수님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지혜는 주님의 그 오직 지혜로 오신 그분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어서 나 또한 주님의 이 모든 그러한 속성들이 남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 된다는 것을, 그것이 참된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지혜롭게 되길 원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께 대해서 지혜로운 자가 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지혜롭게 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종이 되어서 섬기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와 같이 되는 우리 지혜가 지체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 만찬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에 우리가 내가 동참되었구나, 그걸 다시 한번 기억하고 참여하게 되는데, 그런다면 우리 또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섬기셨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 또한 그처럼 이 하루하루를, 또 한 주간 동안, 또한 다음번 만찬 동안도 그와 같이 섬기며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자가 되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